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뜨거움으로 가까이 다니라.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여신 은혜와 고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네, 하나님의 임하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죠. 초림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왜 강림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이게 십계명의 두 돌비에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레와 번개가 치고 산이 진동하는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죄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임을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을 살피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방간에 시내산 맺은 언약을 가르켜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한 이 언약에 따라서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세부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고 거기에 도덕법이라 정수할 수 있는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관계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의 명령을 따라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산다면 참으로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뭐가 보게 자기를 포기하는 요구가 포함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의 민낯을 다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약함 때문에 더 많이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 민낯 벗겨보면 죄의 덩어리인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십계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교훈해 줍니다. 지난 시간 탐심에 대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뢰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아무도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님, 구세주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덕으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모습을 거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찬 임재는 율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현장에서 최고의 위엄을 지니고 임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 떨며 멀리 섰다 말합니다. 이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속에서 두려운 광경이 거기 먼저 묘사되어 있고 또 십계명까지 17절에 탐심에 대한 십계명이 다 주어졌을 때까지 이 두려운 광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9장과 20장 17절에 십계명이 주어질 때까지 양쪽에서 십계명을 둘러싸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의 모사가 양쪽에서 19장에서 우리 입장 끝자락에서 계속 십계명을 둘러싸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모든 광경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서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위엄과 권능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알기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 자신이 누군가 앞에서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일 때? 하나님일 때는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누군지 알 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을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재앙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앞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겸손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인간은 다만 무릎 꿇는 존재이다. 다만 그뿐이다. 네? 이것을 알면은 여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의 자이신 창조주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평안과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죄의 본성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법 안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팔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지혜와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그런 교만한 행동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곧 극심한 고통과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말하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니와, 그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과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한 성도의 삶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만한 이런 위험으로 임재하셨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뭐에 대해서 율법과 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준칙의 삶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고 엄중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목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같은 분이 한 두 개세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긍휼히 여겨서 그래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계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물리적 상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고도 그로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 속을 들으면서 너 앞으로 나와라 그러므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의 속성 갖고 있고 죄의 덩어리인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멀찍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내산 언약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 민수기 지금 기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보고를 듣고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거의 38년을 배회하다가 모세가 연로하니까 그 틈을 타서 뭐예요? 나도 제사장 해봐야겠다. 나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르우벤과 고라당 자손이 대적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의 역할을 이제야 자신의 입으로 뭐합니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이 대신 대언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뒤따르면서 모세를 얼마나 업신여긴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모세 개인의 생각이요 잔소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이제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모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야 자신들이 죽지 않겠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인들은 신앙을 체험했다 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선대식에서 지도자의 어떤 자질과 지도자가 얻어지는 보상에서 얘기했는데 어느 평신도가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지도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굉장한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체험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도받고 신앙을 또한 듣고 양육받는 목회자가 필요한 사실을 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한 후에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듣고 체험하니까 당신 이제 필요 없다. 당신 안 나서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우리가 직접 교통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험 이후에 모세의 존재와 또한 존귀함을 알고 더욱더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될 것이고 언제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자신들보다 하나님 사역의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서 같이 합력하면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그러죠.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교수인 모세를 볼 때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자니 지은 죄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묻고 죄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보여요. 레위기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거룩한 분이신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속죄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성결하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함께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분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묻고 죄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분의 복과 구원을 얻어서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죄에서 분리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죄에서 떠나서 성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겨나거든 그 그대로 두고 타라는 얘기죠. 형제 화목하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 못을 갖고서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겠는데 앞으로 나갈 수는 없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중재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히브리서 와서는 우리한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중재자가 계신데 그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얻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을 동시에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인피테이션, 전이에요. 마치 옷을 입혀서 의복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의가 돼서 누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의가 돼서 우리를 누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옛날처럼 소잡고 모여서 제사해서 이렇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고 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께 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앞에 설 때는 기준이 뭐냐? 의예요, 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 의를 잇는 것이 여기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가서는 내가 그때 해볼게요. 툴레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고서 죄사함과 동시에 의가 전이 될 때, 의가 전길 때, 인피테이션, 그랬을 때 우리가 의를 입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심판에서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의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와 더불어 함께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요. 스스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중재자로 삼으시려고 친히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중재자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비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긴 했지만 인간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의 중재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자로 하여금 누구나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참된 중재자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어떤 대칭물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재자로서 그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또 의를 전가돼서 그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 10개에 맞추면서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또 보십시다. 20절 말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어쩌면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애굽의 바로왕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손을 알지 못하고 원망을 많이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백성은 분명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일러주고 있죠. 이 바로왕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다른 거예요. 택함 받은 선민의 범죄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전대수께서 잠깐 얘기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유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한테는 저주가 없어. 은혜의 시대에 저주가 없어. 다시 뭐가 있어?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징계 역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인데 징계는 징계를 고치면 고통을 주는 학대지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로 버림받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앞에서 썬데이스 그래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 사람같이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죄인을 부르면 주님이 보증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징계와 연단을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김 목사가 죄져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뭘로? 징계와 연단으로.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절대로 어떻게든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아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주죠. 그죠? 유혹을 주고 시험을 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게 하고 멀리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을 준다는 그 시험이 템테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는 시험은 어떻게든 그를 통해서 그래서 테스트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이고 트레일이에요. 시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를 확인하고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예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자기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40년간 뭘 하죠? 시험을 겪게 합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트레일. 그리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자격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백성으로 다 천국 가야지. 그것이 결정적인 복이니까. 근데 이 땅에 남겨놓는 건 뭐죠? 우리 이 땅에서 뭐를 살라고?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정체성이 똑바로 못 살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련도 주고 은단도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감당할 만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은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어려움과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그것이 큰 믿음과 복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당할 때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할 때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은 주지도 않고 또한 시험당할 점에 너의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가 봐. 그러면은 좌절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큰 믿음과 복으로 나가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담아요? 영적 성장에 내가 성화되는 한마디 매듭을 더 지어서 성숙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 연기 가운데 임재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찬 광강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면서 지금껏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요? 하나님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속에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명령하신 십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하신 저주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같은 위험찬 현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각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29절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대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주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망하도록 외면하지 않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되고 평강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볼 때 받을 때 그 위험찬 광경을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어리석고 우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자산선선 영육관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가정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20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